오순절 성인 강림의 의미를 영국의 성공의 신부였던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한번 그거를 띄워주실까요? 바벨에서는 땅이 교만하게 하늘에까지 오르려고 했던 반면에 오순절이 임한 예루살렘에서는 하늘이 겸손하게 땅으로 내려왔다. 그렇게 강한 바람 소리와 불같은 모습으로 임재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제자들은 성령이 시키는 대로 말하기 시작했죠. 그것은 적어도 15개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함께 죄로 무너지고 하나님과 단절되고 불통이었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님과 소통되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120명의 성도들이 한 번도 배우지 않았던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있는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그들이 성령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행하신 크신 일이 도대체 뭐겠습니까?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높은 하늘 보좌에 앉히셔서 예수님을 온 세상의 주님과 그리스도, 다시 말해 왕이 되게 하심으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었죠. 이 하나님의 큰 일에 우리 모두가 증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일을 자신들의 모국어로 들으면서도 여전히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조롱합니까?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고 비웃는 겁니다. 여기 세술은 술을 빚었는데 발효가 다 되지 않아서 아주 값싼 술이에요. 아주 조악한 술이죠. 그런 술에 취해서 지금 저들이 떠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언제나 진리를 거부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귀신을 쫓아내실 때에도 사람들은 저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평화했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고 옛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죠. 우리에게 벌어진 이런저런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 나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또 다른 핑계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사람은 그만큼 강팍하죠. 인간은 결코 그렇게 쉽게 자신의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영적인 싸움이죠. 사람의 의지와 힘으로 설득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논리적인 변증을 통해서도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만이 그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만 부활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일어서서 큰 목소리로, 큰 소리로 엄숙하게 말하였다고 증거합니다. 베드로 설교의 시작은 그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당신들이 틀렸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새술에, 이 싸구려 술에 취해서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는 게 아니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알코올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라고 말합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지금은 아침 9시라는 말로 상기시키고 있죠. 그 시간은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세 번 기도를 하는데 그 첫 시간이 바로 아침 9시였고 보통 그 기도를 마치고 유대인들은 하루에 두 끼 식사를 했는데 10시경에 첫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니 모든 유대인들이 이 시간에 술 취해 있다는 것이 아니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는 반박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해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술 취하는 것과 성령에 충만한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 보면 너무 비슷해 보이는 것입니다. 술 취하면 사람들은 기분이 좋아서 노래 부르죠. 성령 충만할 때도 우리는 찬송 부릅니다. 어떤 분들은 평소에 그렇게 근엄하시던 분들이 술 취하면 자꾸 희죽희죽 웃습니다. 성령 충만해도 잘 웃습니다. 술로 충만하면 그렇게 말 수가 없던 분들이 자기 이야기를, 자기 묻었던 과거의 사연을 그렇게 술술 토해놓습니다. 왜 이렇게 말이 많아지는지 모릅니다. 안 마셔봐서 모르시는군요. 성령 충만해도 받은 은혜를 자꾸 얘기하고 싶어집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은 그것이 가져온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처음엔 내가 술을 먹었는데 그 다음 술이 나를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술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지요. 나의 모든 자유를 빼앗아 버립니다. 그것이 중독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떠들었던 나의 말을 나도 기억 못하고 그 말을 들었던 사람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상황. 그러나 성령은 나를 자유케 합니다. 나를 더욱 나답게 만들지요.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의 존귀함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 자신의 진짜 아름다움을 드러냅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다 보면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세술에 취하기 전 멀쩡한 상태에서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에 취해서 두려움에 취해서 비틀거렸다는 사실 아십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며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비롯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기 전 오히려 그들은 죽음의 위협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토록 사랑하며 따르던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변했죠. 그들이 성령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교회 한 목장 가족들이 목장의 후원 선교사님의 선교지를 다녀왔습니다. 자기 돈 들여서 선교지를 방문하고 선교사님을 격려하고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크신 일을 함께 기뻐하고 그 땅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작은 섬김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제정신을 갖고는 못합니다. 돈이 있어서 시간이 남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의 세술에 취해서 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평생을 선교지에서 보내시는 선교사님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곳에서 말도 안 통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드려 복음을 전합니다.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그곳에서 하늘이 겸손하게 땅으로 내려왔던 것처럼 그들 가운데 함께 더불어 사는 겁니다. 이게 제정신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아니요.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 가운데 목사들 가운데 재정적으로 성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아니 어떻게 선교사 목사가 저럴 수 있나? 제정신이 아니네. 그렇게 만인의 지탄을 받는 소식들을 우리는 종종 또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정확히 말하면 그분들이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그런 거라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건 보이지 않았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았을 때 아무것도 안 보이고 하나님만 주목하여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어버린 것입니다. 정신이 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부재하신 그 인생은 지극히 이기적입니다. 자기중심적이죠. 세상은 우리 마음에 우리의 아주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그 마음을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혜롭다고 얘기하죠. 자기 앞가림을 할 줄 아는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생은 그 이기심을 넘어 끊임없이 탐욕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고 쾌락을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세술에 취하지 않고 제정신으로 살면 우리는 약한 우리의 본성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여야 하고 받아야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성령의 충만함은 여러분 반복 시제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이심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무시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사건, 그 놀라운 성령의 세례는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신 그 충만함은 계속해서 우리가 사모하고 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고 우리의 소원인 것이죠. 그 거룩한 성령의 소원을 따라 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일을 보게 되고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순간 교회는 금방 시끄러워지고 불평하게 됩니다. 혹시 우리 교회 처음 오셨을 때 어떻게 이렇게 이런 교회가 있나,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이 있나, 여러분 그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으셨던 거예요. 근데 요새 조금 교회가 좀 문제 있어 보이고요, 내 입에서 자꾸 불평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원래 오시기 전부터 교회는 문제가 많았어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했다가 지금 잠깐 제정신이 든 겁니다. 여러분, 제정신으로 돌아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해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완전히 꼬꾸라졌죠. 복음 앞에, 주님 앞에. 그리고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을,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주님을 전하며 증거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뭔 줄 아십니까? 가는 곳마다 소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심지어는 26장에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마지막으로 로마로 압송되기 전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전하죠. 당신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바로 우리의 주이요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함께 듣던 팔레스틴 총독으로 새로 부임하고 임명받은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미쳤다고, 네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한 곳에 거룩한 갈등이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크신 일을 증거하는데 여러분 불과 50여일 전에 어린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던 그 초라한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죠. 성령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세상이 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먼저 변합니다. 그 변화된 그 사람이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여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권세자들이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그 제자들을 주목했을 텐데 베드로와 열한 제자들은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크신 일을 증거합니다. 더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진짜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들은 더 이상 사람과 그를 둘러싼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일어난 이 성령의 임재하심의 의미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첫 설교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베드로의 첫 설교예요. 우리는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에서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지나간 역사, 여전히 우리가 풀리지 않는 우리의 사연과 과거의 이야기가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주어진 이 답답한 진도가 나가지 않는 문제의 답을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달려가야 할 내일의 갈 길을 바르게 바라보며 향방 없이 달려가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자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게 위기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이 없는 것이 인생의 위기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곳이 위험한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므로 인생이 방자히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셔서 행하실 일들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 보면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놀라운 광경을 지금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공회 앞에 서거든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령이 너희들의 입술과 마음에 할 말을 담아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죠. 그 약속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이미 오래전 요엘 선지자를 통해 주신 약속의 성취라고 베드로는 증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많은 구약의 말씀 중에서 요엘의 예언을 꼭 집어서 기억나게 해주셨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전혀 놀라지 않는 이유는 이미 성령께서 너희 안에 권세들 앞에 서서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선포할 때 너희가 할 말을 담아 주시겠다고 약속한 놀라운 약속을 지금 베드로와 열한 제자는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든 상황에 가장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만 있을 뿐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 말씀이 선포되는 설교를 들으며 우리는 정신이 번쩍 나야만 정상입니다. 지금 어떤 분이 우리 2부 예배 마치고도 췌장암으로 지금 정말 깊은 투병을 이어가시는 성도님을 위해 기도하며 심한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예를 들어봅시다. 어느 날 세계적인 암 권위자가 그 암에 대한 치유법을 말한다면 그 사람이 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죄 아래 죽어서 소망이 없었던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강력한 치유와 회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하게 오늘 주어진 삶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미래, 그 인생의 결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땅과 하늘의 그 마침표가 어찌 될 것인지 우리는 결론을 다 갖고 알고 사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쫄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 대상들이 너무 놀랍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주님이 오시기 전 성령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에게 필요한 때에만 일시적으로 임재하셨잖아요. 그러나 이제 아들들과 딸들, 남자, 여자 차별하지 않고 부어주십니다. 젊은이와 늙은이에게도 그리고 심지어 남종들과 여종들에게도 부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부어주시겠다는 건요, 그냥 가랑비가 아니에요. 폭포수처럼 퍼부어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거부할 수 없이, 저항할 수 없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선민의 경계를 넘어 만민을 향해 가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며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입에 욕을 달고 삽니다. 제가 신호등 앞에 가끔씩 우리 자녀들, 중고등부 우리 자녀들과 함께 신호등 앞에 서면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계속해서 XX로 시작하는 말이 연타석으로 쫙 나옵니다. 제가 어느 날은 신호등 앞에 서서 아이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 XX로 시작되는 말이 그 대상이 부모더라고요. 근데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견딜 수가 없어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성령 충만하여 그 입이 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입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퇴하고 아이고 내 인생 다 갔네, 내 팔자야, 한숨 짓고 탄식하는 어르신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꿈을 말하고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말이 터져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왜 이래 요지경이, 세상은 너무 불공평해, 희망이 없다고 깊은 패배의식 속에 세상을 향한 분노와 저주의 말을 쏟아놓는 우리 젊은이들의 입에서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비전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MZ세대가 자주 말하는 세 가지 단어가 있다 그럽니다. MZ세대가? 나는 MZ세대인 것 같아. 그러면 오늘 예배 마치고 반드시 이 헌신대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MZ세대가 하는 세 단어는 이걸요? 제가요? 왜요? 혹시 여러분 자녀에게 뭔가 시켰는데 이걸요? 제가요? 왜요? 회사에서 뭔가 시켰는데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게 요즘 MZ세대의 세 가지 언어라는 것을 일단 아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뭔가 하기가 그렇다는 거죠. 돌아오는 대가가 없으면 희생하지 않습니다. 연말이면 교회 직분자를 세우잖아요. 이 단어는 피하셔야 됩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게 아니라 우리 언어는 바뀌어야 하죠. 그럼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아멘. 아니군요. 몇 년 동안 새벽 기도회 반주를 섬겨주셨던 우리 최현실 집사님이 강북으로 너무 멀리 이사를, 강북 끝으로 가셔서 새벽 기도 반주를 못 하시는데, 아, 이제는 최고의 악기인 이 목소리로 아카펠라로 찬양을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마음을 다짐하고 있는데 주보에 지지난주부터 새벽기도 반주자를 섬겨주실 분을 찾았습니다. 바로 그 주에 세 분이 신청을 해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럼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꿈꿉니다. 미래를 기다리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받아야 합니다. 그건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주의 일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 남자 노예와 여자 노예가 예언하라고 꿈을 꾼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들이 꿈을 꾼다고요? 옛날 노예들이 무슨 꿈을 꾸겠습니까? 무슨 희망을 노래하겠습니까? 사람이 아니라 물건인데.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뼈 빠지게 일만 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지. 그런데 그 인생 가운데 성령이 부어지자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얘기합니다. 이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꿈꾸는 그 미래, 그 나라는 결코 돈이나 권력이 만들어내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나만, 우리 가족만, 우리 교회만, 우리 나라만 잘 되는 미래를 꿈꾸지 않았습니다. 쓰고 싶은 거 마음대로 쓰는 나라를 꿈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노예가 하나라도 더 움켜쥐기 위해 피터지게 싸우고 소유하는 꿈을 꿔야 하는데 그들이 서로의 필요를 민감하게 살피고 나누고 채우고 베풀어주는 그 나라를 꿈꾸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를 섬기는 나라를 꿈꾸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바로 다음 주에 확인하게 될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닙니까? 이게 기적이에요. 우리가 지금 QT 본문을 누가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복음의 행전, 그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아, 이 기적은 이미 베들레헴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로 오신 순간부터 시작되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토록 눈 빠지게 기다려온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영광스러운 소식을 제일 첫 번째로 듣고 그 순간을 제일 첫 번째로 목격한 사람들, 그리고 제일 첫 번째로 그 왕께 경배한 사람 누구였습니까? 더 나아가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중에 제일 처음으로 예수가 우리에게 오신 구원자요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이십니다, 그렇게 전도한 증인은 누구였습니까?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율법을 많이 연구한 서기관들도 아니었습니다. 저 웅장한 성전에서 밤낮으로 제사드리는 제사장들도 아니었습니다. 이름만 내면 다 아는 부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인류 가운데 가장 먼저 이 구원의 큰 기쁜 소식을 전달받은 사람들은 베들레헴 들판에 양떼를 치고 있던 목자들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들이 남종들과 여종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찾아가신 대상은 바로 당시에 가장 천대받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던 들판의 목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목자는 그 시대 가장 천하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외롭고 가장 힘든 삶을 살았던 사회 멸시계층이었습니다.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늘 밖에서 살았습니다. 랍비들은 가르치기를 경건한 유대인들이 가져서는 안 되는 여섯 가지 직업 가운데 하나가 바로 목자라고 가르쳤습니다. 조선시대 백정과 다를 바 없는 천민이죠. 불가촉 천민. 그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다 목자들이 짜낸 젖을 마셨고 목자들이 만든 털옷을 입고 있었고 그 목자들이 돌보고 기른 양들을 잡아 성전의 제물로 드렸지만 그러나 직접적으로 목자들과 거래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늘 똥을 밟고 다니는, 이들은 늘 사체를 만져야 하고 이들은 늘 들짐승과 싸워야 하는 부정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도 나올 수 없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회당에도 출입할 수 없었습니다. 짐승의 오물을 밟고 다니는 부정한 사람들, 양떼를 몰고 다니며 남의 소유 아무데나 드나드는 도둑 같은 사람들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들은 거짓말쟁이 그룹으로 분류가 되어서요, 법정의 증인으로 선택될 자격조차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유대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 목자들을 찾아가라고 주의 천사들에게 명령하셨을까요? 왜 하필이면 가장 먼저 들판에서 양떼를 치는 목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알리셨을까요? 그냥 어쩌다 보니 아기 예수가 탄생한 베들레헴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목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달받기에는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먼 거리에 있었던 자들이라고. 그들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제사가 드려지는 예루살렘 성전에 나아가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가장 기쁜 구원의 소식을 알리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들이라뇨. 예수님은 이 세상에 권세 있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예수님 필요 없었습니다. 아니,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오늘 하루를 죽지 못해 마지 못해 사는 그 절망이 가득한 상황과 그 가난 속에서 울부짖는 자들에게 위대한 구원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로마를 지탱하고 먹여 살리는, 그러나 사람의 대접을 받지 않는 남자 노예들이었고 여자 노예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질 때 스클랜튼 여사가 이화 학당을 열 때 양반의 딸들은 그 학당에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버려진 아이들, 불가촉 천민의 여식들, 전염병에 들어와서 버려진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이화 학당에 첫 입학생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세상이 도래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은 어떡할래? 이제 너희들은 어떡할래? 도전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나사렛,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나사렛에서. 그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 왕이심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돌로 쳐 죽일 수 있었는데 일부러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 형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왠 줄 아세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모두들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 예수는 구원자가 아니고 우리에게 해방을 가져다주는 가이사가 아니고 저 사람은 저주받은 자야. 그걸 모든 백성이 보도록 하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았던 것이죠. 스스로 자신들을 의롭다 생각하며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던 그들을 향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도전하시기 때문에 눈에 가시 같은 예수를 죽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자들을 향해 이미 예수님이 오심을 700여 년 전에 이런 자들을 향해 오실 주님을 예언했던 이사야 61장 이사야의 예언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그때 놀란 구원의 기쁨을 듣게 되는 자들을 향해 예언했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여러분, 누가 가난하고 억눌린 자입니까? 사실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 죄 아래 억눌린 자, 신음하고 고통받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소망이 없었던 자들이었죠.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 죽음의 저주 아래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지 않으면 아무런 희망이 없었던 절망 아래 고통받는 자였음을 인정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바로 목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바로 성령의 부으심을 받은 노예들이었고 아들들, 딸들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바로 그런 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을 영원토록 부유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가 가난한 자입니다. 돈도 명예도 권세도 그 잡아와던 건강도 지식도 우리를 진정 부유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가난한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악에 억눌린 자입니다. 죄로 인한 죽음의 열매들로 신음하는 자들입니다. 이 눌림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목자들이 누구입니까? 자신의 이와 같은 무력함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기쁜 구원의 소식이 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맞아들인 자들이죠. 목자들을 비유하자면 아기 예수님을 담은 짐승의 여물통, 구유와 같은 인생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말밥통에 그의 영광스러운 왕의 나심을 담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에게 주는 표징이라고 말씀하시죠. 목자들은 구유와 다를 바 없는 그 인생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인생들입니다. 그리고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마지막 날에 있을 해가 변하여 어두움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될 그 심판의 날이 시작되었으나 그 마지막 날의 그 말세, 그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구주로 이 땅에 오신 순간부터 다시 오실 그 날까지 우리는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며 지금 이 시대에 심판을 기다리는 인생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주님이 누구냐?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그를 다시 살리셔서 온 세상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예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베드로는 이 일에 여기 서 있는 우리가 증인들이라고 담대히 말하지요. 더 나아가 유대인들이 가장 사랑하고 칭송하는 다윗이 쓴 시편의 말씀을 통해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시편 16편의 말씀은 아주 분명합니다. 다윗은 앞에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모든 절망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육체로 오실 나의 주님께서 지옥에 버려지지 않고 그 육체가 썩지 않을 것을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미리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너희들은 어떡할래?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무법자들의 손에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자들이었습니다. 누가요? 내가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당신들은 구경꾼으로 와 있습니다. 갈릴리 촌사람들이 이 절기에 모여있는 각국 나라 말로 말하는 이 놀라운 이 기이한 현상이 어찌된 일일까 싶어 구경꾼으로 몰려와 있는데 당신들은 구경꾼이 아니라 가해자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살인자요? 피의자라는 사실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아니 절대로 동의할 수 없지만 당신이 바로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가해자요. 아니 사실은 당신이 무법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는 불법이고 그 불법은 무법입니다. 무법은 법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곧 법인 사람이 무법자입니다. 내 삶에 내가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무법자입니다. 그 무법자가 곧 나였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입니다. 그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오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오늘 구원이 임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를 향해 선포하십니다.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를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건축자들의 버린돌을 하나님은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아무 쓸모없다고 버린 그 돌을 내 인생에 내 삶에 가장 귀중한 모퉁이 돌 삼고 새로운 삶, 생명의 삶을 살지 않겠냐고 초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값없이 자신을 내어주신, 아니 가장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신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복음임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복음을 담고 있는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를 두신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이시며 구원자 되심을 담대히 드러내는 그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의 증인으로 또 한 주간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